안녕하세요. 예, 시험에 영향받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온지몇 달이 됐죠? 한넉달 정도가 되었는데요. 넉달 중에 오늘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오전 내내 설교에 집중하기 제일 힘든 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서는데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다. 지금 앞에 서 있는데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다. 원인이 뭘까? 사람이 적게 와서? 설교 준비를 잘안 해와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다양한 원인들을 상상해 볼수 있겠죠.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가 아파요. 저는 치아 구조가 좋지 않아서 정기적인 치통에 시달립니다. 굉장히 더럽죠. 썩었어요. 아파요. 그래서 지금 가슴에 개보린을 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치통이에요. 현상은 뭡니까? 약간 집중이 덜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현상만 보고 원인을 찾다 보면 어설픈데 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에 집중을 좀덜 하시는 것 같다. 원인이 뭘까? 목사님이 사람이 적게 오니까 집중이 떨어지나 보다. 설교 준비를 덜 했나 보다. 매너리즘에 빠졌나 보다.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원인은 간단합니다. 쉬운 거예요. 치통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삶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섣부른 결론을 내릴 때, 어설픈 결론을 내릴 때, 딴데 가서 앉아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가 아파서 준비하는 데 집중이 안 되는데, 주님, 나에게 설교의 권능을 부으시사, 이 설교에 집중하게 하소서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개보린을 사는 게 좋을까요? 개보린을 사는 게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는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내적 치유의 문제예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 계발서를 봅니다. 시간 관리 어떻게 해라. 삶에서 이런 집중력을 가져라. 내가 보기엔 정서적인 문제인데, 원인은 여기서 치유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치유가 아니라 자기 계발서만 파고 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친구는 반대죠. 저 친구는 치유를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이제는 열심히 자기 계발을 하면 될것 같은데, 아직도 치유책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깝깝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발생하죠. 어떤 친구는 방향성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도 자꾸 헛발질이 되고 실수한 일들이 자주 드러납니다. 이 친구에게 뭐가 필요해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꾸 자기가 열심히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존재하죠. 이 친구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지가 영어 단어를 외우면 돼요. 근데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꾸 비전을 찾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는 되게 깝깝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자기 인생에 문제가 많았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들을 함께 해봅시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 자기의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은 고단한 일상의 문제였습니다. 아까 내가 재밌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러면, 그게 진짜 어떠한 물동이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은유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여자는 되게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나에게도 주사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단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얼마나 피곤한지 상상이 돼요? 이제는 좀 그림이 잡히시죠? 담비 같은 걸 많이 봐서. 우리는 우물에 물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쉬운 일을 생각합니다. 왜? 동네마다 우물이 있으니까. 마을마다 어귀에 우물이 있으니까 굉장히 쉬운 일을 생각하지만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여자의 마을에서 이 우물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이 여자의 하루는. 그쵸? 아침에 일을 하고 오전쯤 되면 걷기 시작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2시간이라고 합시다. 10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도착했습니다. 물동이를 뜹니다. 머리에 이죠. 그리고 또 걷기 시작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그럼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2시가 되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시작한. 그럼 10시에서 4시까지 매일 4시간을 걷는다. 물동이를 이고. 중동의 더위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지역의 더위라는 건요, 관공서도 정신 먹은 다음에 3시까지 쉬는 더위예요. 그쵸? 오후에는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서요, 관공서나 상점이나 정오부터 2, 3시까지는 다 휴업하는 게 중동의 햇살입니다. 근데 그 햇살의 피크타임, 12시에서부터 2시를 이 여자는 가장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걷고 있습니다. 매일. 고단하지 않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이 여자의 문제는 자기의 피곤한 일상의 문제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제발 그 물을 나에게 주사. 내가 다시 이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거. 이게 여자의 간구입니다. 여자가 생각하는 문제는 피곤한 일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쁜 삶, 피곤한 일상의 문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연애도 했으면 좋겠고 내 삶의 패턴도 굉장히 빠르게 짜여져 있는 이 피곤한 일상의 스케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단하고 피곤해서 뭘 못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물동이를 원하는 것처럼 나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사. 우리에겐 그것이 회사의 합격, 아니 학교의 어떤 시험의 합격이건 어떤 경적인 문제 해결이건 간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혹은 내가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합격하는 여건, 내가 뭔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주십시오가 내 인생의 문제이고 내 인생의 해결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이죠. 예수님도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냥 여자네 집 마당에서 우물이 하나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해결 간단하죠. 그냥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점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냥 어디서 돈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아주 손쉬운,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아주 손쉬운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집 마당에 우물을 터뜨리시나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봐라. 니네 집 앞에 우물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일상의 문제가 여자의 문제라고 여자는 얘기했지만 더 깊은 문제가 있다고 여자를 리드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 하지만 첫 번째 문제. 다시 봅시다. 여자가 매일 저녁, 매일 낮 뜨거운 햇살 속을 걸어야 되는 게 이 여자의 문제였나요?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은요. 이 여자네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들은요. 선선할 때 물을 들어갑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상식적이잖아. 그래서 해뜰 때나 해질녘쯤에 물을 들어갑니다. 굉장히 쉬운 상상이잖아요. 왜 가장 뜨거울 때 물을 들어갑니까? 선선할 때 물을 들어가야죠. 혼자 갈까요? 아니요. 같이 갑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45기 여자들. 아, 진짜 딱 봐요. 얼마나 젊고 아름답지만 그걸 갖고 있잖아요. 용서하고 들어요. 그 아줌마스러움을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매들. 저 아이들이 일렬로 쭉 서서 물동이를 하나씩 들고 두 시간씩 걸어갑니다. 쟤네들의 대화가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가 멈출 때쯤이면 박담비가 개인기를 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웃고 또 가는 거죠. 심심하면 갈바위에서 몰아주기도 하고 걸렸다고 화도 내보고 어떤 의미에선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애가 우는 게 듣기 싫으면 물 들어갈 시간만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빨리 물 들어가고 싶다. 하루에 두 번씩 떴으면 좋겠다. 근데 왜 여자는 거기 껴있지 않죠? 이 여자는 여섯 명의 남자를 경험한 여자였습니다. 그쵸? 그 당시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어요. 마을이라고 해봐야 50호, 100호. 100호면 4인 가족이나 8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400명, 800명이에요. 그쵸? 400명, 800명 중에 노인 빼고, 어린애 빼고, 여자 빼봅시다. 그 여자가 사귈 수 있는 남자가 몇 명 정도일까? 그 100호 정도 되는 마을에. 상상이 돼요? 한 집당 그 여자가 사귀어도 되는 장정이 한 명씩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세대수가 있으니까. 아마 3분의 1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살까지 커버하신다고 하셔도 한 3분의 1 정도, 한 30명 정도의 장정만 거기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걔네들끼리는 평생 그 말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쵸? 상상해봐. 30명 정도의 남자가 있어. 얘들은 평생 여기서 자랐어. 상상되잖아. 이 그룹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6명이랑 사귀었어.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 여자는 누구예요? 누군가에겐 적이죠. 그렇죠? 누군가에겐 적이에요. 누구의 오빠이거나 누구의 동생이거나 누구의 지금 남편이거나 와 사귀었었어요 전에. 하지만 안 좋게 끝났겠죠. 소문들이 났겠고요. 그리고 임요한이 8살 많은 그분이 뭐가 문제야. 연애한다고 해도 이렇게 입방아들이신데. 여섯 번째 연애. 와. 그쵸? 여자에겐 무엇이 뜨거웠습니까? 여자는요, 한낮의 뜨거운 햇살보다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디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더운 그 시기에 그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당이 우물이 터진다는데 뭐가 바뀝니까? 자기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동네 한가운데서 하루 종일 그 집에 갇혀있는 한들 여자의 문제가 뭐가 해결되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피곤한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 상처의 문제였습니다. 우린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죠. 진짜 일상이 고단하십니까? 관계적 상처라는 게 꼭 이런 복잡한 연애관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 상처는 우리의 정서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자존감이 낮으십니까? 공부를 하는데 자꾸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느냐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십니까?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난 정말 쓸모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의 40%는 그런 생각하느라 소비되지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진짜 힘든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 아닙니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나? 난 정말 한심하구나. 점수가 오르지 않아. 그게 진짜 성적 고민일까요? 아니면은 상처에 의한 자존감 때문일까요? 정기적으로 우울한 감정이 들고 자부심이 떨어지고 삶에 대해서 의욕과 용기와 동기부여가 없고 뭔가 사람들과 같이 어려워하는데 힘들어하고 내가 공부에 집중하고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뭔가 관계적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집중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뭔가 내 정서에 풍요로움이 아니라 자신감이 아니라 피로감이 묻어있는 거기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자가 우물이 터진다 하더라도 집에서 그 눈초리를 견디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방 안에서 또다시 비슷한 우울과 비슷한 자존감 낮음과 비슷한 피해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요? 더 깊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여자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앉혀놓고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네 모습 잠깐 느껴질 때 이 노래 불러봐요. 그 여자에게 유아 스페셜을 불러주고 안아주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주는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손을 잡고 둘러서서 우리가 몇 번 안아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 얘기처럼 내가 예전에 엄마한테 버림받았었다고 엄청나게 울고 불고 그 사람이 너를 안아주고 대담자가 안아주면서 너는 소중한 아이라고 얘기해준다고 해서 인생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깊은 문제로 나아갑니다. 이건 약간 옆에 있는 문제긴 한데 이 같은 사건에 대한 동일한 문제. 여자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패배감의 문제입니다. 여자는 인생을 어디에다 걸었습니까? 남자에 걸었습니다. 신데렐라 언니에서 나오는 그 어머니 같은 캐릭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분은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여자분으로 상정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자가 그 정도의 스캔들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따돌리고 구설수에 오르고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또 달려드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야? 외모가 먹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여자는 거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많은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에 자기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멋진 남자를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함부로 대해진 상처, 그런 그 사람들을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는 자기 인생의 기회들을 다 흘려보냈기 때문에 자기에겐 더 이상 원샷도 남아있지 않은 그 인생의 실패감, 피로감, 사실 내일은 없는데, 내 인생에 진정한 내일이 없는데, 그저 살아남아 있는 그 실패가.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지나서 그 우물에 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에게 진정으로 이 물을 먹이고 싶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이 물을 먹일 수 있는 먹이고 싶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해왔을 때 수고했다고 얘기하며 보람 나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이 여자는 그렇게까지 피곤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자에게 무엇이 없어요? 그 왓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가 없어졌는데 그만할 수가 없는 거.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가 없어지면 사실은 그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할 수가 없어요. 이미 레일 위에 올라와 버렸죠.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남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는 한 물을 기르러 와야 되고 수정을 들어야 되고 이 남자와 살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여러분들 일상이 필요한 이유가 방향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진짜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진짜 일하는 게 힘든 이유가 진짜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뭐 하자는 건가가 없어서는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되는 당위는 있는데 오늘 이불을 안 떠오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당위는 있는데 진짜 내가 이걸 해서 뭐 하자는 그것이 없는 것. 이것이 여자의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때때로 이렇습니다. 왓이 없는 것. 꿈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따갑게 쳐다보고 햇살에 나를 뜨겁게 지지더라도 꿈이 있다면 걸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걸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없다면 걸으면서도 스스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이렇게 하십니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니까? 긍정의 힘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내 인생의 계획을 플래닝을 하고 뭔가 내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이 되어지는 건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급한 방법도 내놓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일상의 피로감의 문제. 두 번째, 관계적 상처의 문제. 세 번째, 실패감의 문제. 문제의 깊이로 들어왔으나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한 단계가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떤 문제로 끌고 가십니까? 네 번째, 이 모든 문제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자에게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아는 당신을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이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진짜 예배입니까? 여자는 문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라뇨? 형적인 예배만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예배가 상징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보십시오. 이 여자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여자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잘못된 남자를 만났거나 남자로 인생을 충분하려고 하거나 혹은 오늘이 피곤해져서가 아니라요. 이 여자가 이 지경이 된 진짜 이유는 이 여자에게 그런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바른 대답을 해주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남자에게 인생을 걸어보기 전에 되는 대로 살아보기 전에 아, 내가 사람이고 내가 여자이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아니 내가 그냥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리딩해주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자에게 그걸 예배가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뭔가 예배가 그걸 제시해 주려고 할 때 그 여자가 볼 때 예배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어? 지들끼리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얘는 이러라 그러고 쟤는 저러라 그러네. 저기도 가봤는데 별거 없고 여기도 가봤는데 별거 없네. 아, 이 영역은 내 인생에 뭔가 대답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여자는 쿨하게 그 부분을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쿨하게 털어낸 게 네 인생의 문제라고. 거기서 네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대답을 거기서 들었어야 됩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이유는요,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긍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씁쓸한 이유는요, 내 인생을 씁쓸하게 만드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달콤하게 만드는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는 것이 어제의 문제였습니다. 와, 들을만하게 가더니 맨 마지막에 역시 교회라. 에, 예배요. 예배 저 숱하게 들었습니다. 유치부. 그 다음에 영유아 유치. 그 다음에 뭐야? 여기는? 유년, 아동, 초등, 중등, 고등, 지금 청까지. 제가 이제까지 드린 예배만 1년 365일 다 했으니까 수천 번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어때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뭡니까? 가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예배를 쇼라고 생각합니다. 쇼라고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무대는 여기고 거기가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봐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자가 메인 스피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쇼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대엔 누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목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찬양팀과 함께? 누구와 함께? 리더자들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꼭두각시라고 표현해 봅시다. 좋은 의미로. 자기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걸 쇼업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에 감동받고 들어가는 패턴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대는 여기죠. 플레이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누구와 함께? 목사와 찬양팀과.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은혜라는 쇼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가서 받아들이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딱 어디에 들어가는 자세예요? 극장에 들어가는 자세죠. 극장에 들어가는 개인이 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티켓을 구매하는 거죠. 극장에 들어가는 개인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호의는 뭐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쳐다봐주는 거죠. 그럼 극장에서 관객이 해야 되는 역할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스크린에 나오는 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그걸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었다. 아, 별로였다. 돈이 아깝다. 다운받아 볼 걸. 그리고는 가서 쓸 수 있습니다. 20자편 같은 걸. 야, 어떻더라, 어떻더라. 그래요? 예배가 그런 것입니까?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무대는 거기야. 여기가 아니고. 여긴 객석이에요. 거기가 무대야. 관객은 누구야? 관객은 누구야? 관객은 하나님이야. 배우는 너희들이고. 알겠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플레이어예요. 내가 배우입니다. 내가 주연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서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축하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앉아있을 테니까 당신들이 플레이 해봐라가 아니에요. 내가 감동하면 감동받았다고 얘기하고 돌아간다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무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0회평을 쓰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나를 기대한다. 이 예배가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들이 준비되었다. 이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들이 예배한다. 이들이 예배하지 않는다. 이들이 못 만났다. 이들이 마음까지 왔다. 이들이 성전 마당만 맞고 가는구나. 20장편을 쓰는 건 하나님이야. 예를 들어봅시다. 웨딩. 결혼식.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나 주례 했던 거 알아요? 내 홈피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는데. 저 주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정말 신랑보다 젊어 보이는 멋있는 주례자죠. 깜짝들 놀라셨습니다, 어른들이. 다들 제가 정리하러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이크 앞에 섰죠. 당황들 하셨죠. 제 후배인데 둘 다 아는 친구였는데 아는 목사님이 해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했습니다.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예요? 은종아,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니? 드레스. 여자분들은 드레스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 클라이맥스는 어디예요? 내 뒤태죠. 내가 싹 들어가고. 왜? 앞모습은 잘 안 보이거든. 하객들은 여러분들 뒷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뒤가 화려한 거예요. 왜? 내 뒤태가 어떤지가 결혼식이 클라이맥스로 생각하는 여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딱 그 앞에 섰을 때 뒤태의 자신감이 있으면 이 결혼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웨딩 결혼식의 클라이맥스를 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그 순간이죠. 하객이 들어오는 그 순간, 하객이 들어오는 그 순간 여기가 일반 예식장 5층 같은 데면 내 결혼은 실패한 거고, 여기가 원형 테이블이 놓여있는 호텔이면 내 결혼은 성공한 거고, 만약 여기가 회관이면 난 인생에 실패한 거죠. 그래요? 옆에 서 있는 남자의 퀄리티인가요? 가장 많은 시간, 하지만 누구도 결혼식의 클라이맥스로 생각하지 않게 된 주례인가요? 요즘엔 특성에 되게 많이 포인트를 둡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다른 예식을 견딜 수 없다. 주례한테 짧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특성, 축가를 건듭니다. 그래서 축가를 화려하게 하는 거, 아름답게 하는 거. 그래서 신부가 울거나 신랑이 울거나 서로 간의 사랑을 고백하거나 하는 시간을 축가 시간이면서 축가가 웨딩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과 퇴장, 드레스, 그리고 어떠한 장소, 그리고 어떠한 주례, 어떠한 축가, 이게 웨딩의 클라이막스인가요? 아니에요. 웨딩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인 줄 알아요? 결혼 안 해봤죠? 웨딩의 클라이막스는요, 두 사람이 서서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I do.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클라이막스예요.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맞아들이겠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맞아들이겠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서로 마주보고 그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이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 때문에 두 사람이 그 결혼의 주인공인 겁니다. 주례가 아니라, 특성이 아니라. 오케이? 예배는? 설교가 클라이막스일까? 찬양팀이 클라이막스일까요? 교제하는 시간? 예배 클라이막스 언제인 줄 알아요? 그게 설교 시간이건, 예배 전 시간이건, 찬양 시간이건, 기도의 시간이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한순간, 1초도 안 될 수 있는 그 예라고 답하는 그 한순간, 그게 예배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대인 겁니다. 이해돼요? 주례가 오랫동안 얘기해봐야 그 사람은 그냥 조연이에요. 설교자가 오래 설교해봐야 그것도 조연입니다.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주연이 아니에요. 그 설교 내용을 듣다가 어느 시점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찬양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래요 주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 한순간이 예배 클라이맥스이며, 하나님은 그 한순간을 기다리시며, 그 한순간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주례의 이야기를 잘 듣고 특송을 들었다고 해도 물어볼 때 이 남자를 맞아들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신부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재밌겠다. 한번 해봐라. 그 예식은 순간 도대체 이걸 뭐 하려고 한 거야? 둘이 그런 고백에 준비도 되지 않고 왜 사람들을 모은 거야? 왜 나에게 주례를 서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할 만한 우스꽝스러운 예식으로 전락하는 거야. 그 고백.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하십니까? 옛날에 했다고요? 이런 남자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서 가슴 떨리게 예, 아내를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울었습니다. 신부 쪽팔리면서도 좋습니다. 좋잖아. 남자 울면서까지 자기를 그렇게 기뻐한다는데.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내 손을 꼭 잡고 정말 당신과 함께 평생 살아간 게 나에게 선물이고 호텔 가서 무릎 꿇고 쌩 난리를 쳤습니다. 언제? 2년 반 정도? 어제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7년째죠. 근데 한 7년 정도 살았으니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 당신 그때 예식장에서 나랑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 어, 나. 이 사람이 그 아이두가 없어졌다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아이두가 없어졌다면 그 결혼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출연회 때, 어떤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두 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십니까? 지금 그 고백이 내게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매주 한번 여기 나오라는 얘기는요, 그 고백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하라고 나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고백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결혼기념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1년이 힘든 거예요. 저는 평창동까지 일부러 가가지고 동네 꽃집은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독특한 곳을 사가지고 가고, 평소에 드시고 싶다는 걸 준비하고 어디 가서 모시러 오라고 하길래 또 모시러 가고 합니다. 왜? 그날에 하는 행동은요, 뭐가 담겨요? 고백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긴 고백이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이 담기는 거야.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소중히 여긴다고, 이 결혼에 감사한다고,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담기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진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고 여기 한번 와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참 죄송했다고,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당신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고, 정말 중요한 분이라고, 나 당신 섬기고 싶고 당신 위에 사는 게 나라고,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있을 때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예배가 있을 때 내가 일주일에 한번 주님께 찾아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시인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내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게 뭐예요? 방향성이고 디렉션이 아니에요? 방향성과 디렉션을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힘이 드십니까? 하긴 한데 이 의미를 몰라서 피곤해요? 하긴 한데 될지 안 될지 불안해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방향성을 얻으십시오. 예배가 실로 여러분들 인생의 대답입니다. 일상이 피곤한 것, 관계적으로 치유된, 관계적으로 상처받은 것, 그리고 내 인생의 패배감이나 실패감이 있는 것, 예배가 실로 여러분들 인생의 대답입니다. 아십니까? 하지만 그것의 대답이라는 이유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나갔더니 우리 집에 우물이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갔더니 뭐 시험에 합격이 돼 있고 영어 다는 거 잘해가지고 취업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났더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앞선 일이 열려지는 것 같고 비전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현상적인 대답 말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는 게 그냥 날 한번 안 쉬고 나눠 사랑하고 너는 스페셜이고 이런 거 말고, 예배에 내가 진짜 주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방향성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그 방향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게 내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거 없는 사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뭐 해야 되지? 그 사람 자유롭지 않은 거야. 방향, 진리, 자유는 능력이기 이전에 방향입니다. 내가 진짜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자유의 첫 번째.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진리를 할지 진리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예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이디얼리스트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상주의를 가지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방해됩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배가 방해되죠. 찬양팀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배가 방해되고요. 생각보다 설교가 길어도 예배가 방해되고요. 생각보다 찬양이 길어도 예배가 방해되고, 생각보다 조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배가 방해됩니다. 생각보다 옆 사람이 울어도 예배가 방해되고요. 생각보다 옆 사람이 방언을 켜도 예배가 방해되고요. 예배를 방해한 요소는 정말 많죠. 방해된 요소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교수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 때려칠래요? 상사 마음에 안 들고 직장 때려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흔들리시겠습니까? 성령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러 나온 것이라면, 아무리 그 예식장이 초라한 예식장이고 그 옆에 하객들이 그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주례가 별로라고 해도요, 그 예식은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백이 있다면, 나와 그가 있고 고백이 있다면 그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미 물론 더 화려하면 좋고 더 도움되면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그럼 더 풍성해지고 더 화려해질 수 있겠지만 정체성 자체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지켜내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관객처럼 앉아서 구경하고 가고, 아 오늘은 은혜로웠다, 오늘은 은혜롭지 않았다고 23평을 쓰고 10점을 줬다, 8점을 줬다, 7점을 줬다, 5점을 줬다, 마치 내가 평가자인 것처럼 서 있고 관객인 것처럼 서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10점 만점을 줬다 해도 여러분들은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강연 들은 거예요. 강연. 그건 하객들이 나는 겁니다. 아 오늘 주례 말씀 참 좋네. 하객들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클라이막스는 고백이에요. 예배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플레이어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고백으로 앉아있는지 내 심령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논리나 설명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십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목사의 논리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목사의 클리어한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잖아. 아니에요. 김범용 설교 6개월 들으면 질립니다. 힘들어요. 자꾸 뭐라고 하잖아.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세요? 아니에요. 찬양팀 좋죠. 많은 분들 질리셨죠. 지훈이를 너무 오래 봤어. 제 밖에 있으면 진짜 잘 나가는데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해. 잘하는 애야 쟤. 그런 거 하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 딱 하나죠. 그쵸? 니들 교회 다니는 이유 딱 하나지. 하나야. 주를 만나자는 거야. 주를 섬기자는 거야. 주와 함께 하자는 거야. 그거잖아. 그쵸? 그거야.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목사 해주는 건 줄 알아? 찬양단이 해주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네가 하는 거야. 고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떠하더라도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를 주님께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이 막 뜨겁게 은혜롭지 않아도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주일 예배가 그런 곳이 되는 거야. 그런 예배가 있으면 내 삶이 흔들리질 않는 거야. 한 주간도 주님을 잊어버렸다가도 여기서 주님을 더욱더 다시 한번 찾는 거야. 지금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거고 삶이 갱신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상인데 꿈꿉시다. 당장 그러지 않더라도 꿈꿉시다. 쉽게 예배는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예배는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감동받으면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거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꿈꾸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예배 전에 15분 전에 기도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15분 전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고백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고백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밖에서 뭘 하다가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늦었네? 창 벌써 시작했다. 이거 뛰어들어왔어. 그럼 지훈이가 막 기뻐하라고 하잖아. 근데 어떻게 갑자기 기뻐해 사람이. 정신이 없잖아. 내가 다 일어서라고 하고 일어나시는 분만 일어나시네요. 다 일어나라는 얘기 아니야. 일어나. 그래서 찬양했어. 그래서 잠깐 기도했는데 기도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막 이제 설교를 시작해. 그리고 막 뭐 치통 얘기했다 이랬다 저랬다 막 얘기를 해. 들었어. 막 설교를 정신없이 들었어. 그래서 갑자기 눈 감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부르짖으래. 기도하래. 결단하래. 예배를 결단해. 아, 그냥 갑자기 결단하니까 막 저 결단을 했어. 내가 축도를 해. 내가 켜지더니 막 용주가 나와서 안 웃긴 표정으로 웃기려는 마음을 갖고 내가 아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끝나서 GBS에 막 갔어. 돼, 이게? 되냐고. 되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15분 전엔 와서 정신을 차리고 들어가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막 통성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왔어요. 아, 왔는데 내가 못 만났구나, 내가. 내가 보기에. 아, 내가 왜 못 만났지? 하나님, 아, 예배 은혜 받고 싶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싶지도 않네? 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하나님 저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고요. 오늘 예배, 내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지금 주님 만나고 싶은 거 아시죠? 주님 기대하는 거 아시죠? 주님 사모하는 거 아시죠? 저 회복되고 싶은 거 아시죠? 주님 찾아봐 주세요. 이러고 찬양 시작하는 거랑 아까처럼 하는 거랑 걔 같니? 걔 같을 것 같아요? 걔 달라요 그게. 다르다니까? 그게 다른 거야. 다르겠지? 다르지 않을까? 다를 것 같은데. 그리고요. 예배를 위해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배에 성령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해서 성령이 안 와요. 아, 목사가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서 막 성령이 오라고 막 몸부림치고 나 혼자 뒹굴고 이래서 오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잘 안 해, 내가. 성령 언제 오시는 줄 알아요? 회중이 주를 초대할 때 오십니다. 회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라고 얘기하든가 이 공동체라고 얘기하든가 청년부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지금 오소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70%를 넘어갈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게 공동체의 퀄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되잖아요? 70%가 진짜 결혼식장 들어가는 마음으로 와서 내가 예라고 고백하는 마인드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70%가 그러고 있잖아요? 30%는요?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어요. 그런 예배를 가면 뭔가 여기 주가 일하시는 곳인 것 같다고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느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딘가에 가서 그렇게 느껴봤다면 여러분들은 곁다리로 맛본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는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곁다리를 얻어먹고 온 주제에. 여기를 그렇게 만드세요. 여기를. 말씀 마친다고 하고 나 지금 10분째 하고 있지. 사랑해. 진짜 마칩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15분 전에 와야 될까 안 와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진심이 전달됐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진심이 전달됐길 바라요. 내가 예화를 재밌게 할 수도 있고 깔끔하게 논리를 세워줄 수도 있고 성경을 잘 해석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탁월하잖아. 근데 은혜는 못 준다. 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죠? 은혜는 못 줘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나님의 문제고 하와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리고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들을 강권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죠. 하지만 이 가르침조차 보조밖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목이야.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고백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갖고 몸부림치느냐? 내려놓느냐?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그 예배로 나아가시고 예배가 전적으로 그래도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십시오.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예배를 살려달라고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오니 찾아와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땠든지 혹시 관객은 아니셨습니까? 혹시 구경하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냥 감동만 받고 돌아가면 예배가 잘 됐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신부나 신랑이 아니라 하객으로 이 자리에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그분 옆에서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도 주님께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이 예배의 세워짐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피곤한 일상, 내적인 상처, 방향성 없는 삶에 진정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보시면서 내 예배가 어떠한지 들여다보시면서 1, 2분 정도 먼저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저희가 들여다보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저희가 아버지 고민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문제가 언제 깊이 들어가면 깨달음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다고